읽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5주간 구원에 관한 말씀을 살폈는데 오늘까지 같은 주제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이웃들 가운데 재방문하실 수도 있고 또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이 또 오늘 오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이렇게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R.C. 스프롤이라는 목사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구원의 관점으로 볼 때 이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구원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자신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자신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믿음이 잠시 연약할 때도 있지만 자신의 구원은 절대 실패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또 시험에 부딪혀서 넘어지거나 또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이런 어중간한 신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부류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고 나에게는 구원 얻는 믿음이 없구나,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셨는데도 자신은 구원받은 줄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줄 확신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라는 판단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섞여 있지만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못한지 우리는 함부로 추측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명확하게 구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받고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이 구원의 진리를 더 분명하게 깨닫고 더 풍성하게 받으며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지만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렸던 분들은 다시 믿음의 반석, 구원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참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구원이라는 단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유사한 표현이 있죠.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구원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상태에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그럼 구원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오는 구원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회심, 한자이지요. 돌아올 회, 마음심자,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돌이키는 회심이죠. 이 회심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신자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께 돌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그 영혼으로부터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부분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어떤 상태로부터 돌이키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상태로부터 돌이키는 것인가? 그럼 사람들은 뭐 돌이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인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모든 인생은 돌이키는 일이 필요하다. 결정적인 돌이킴이 필요하다. 인생에 단 한 번 꼭 필요한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25절을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길을 잃은 양처럼 방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은 한마디로 방황입니다. 방황.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방황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길을 잃고 헤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마음껏 호기를 부리면서 할 수 있을 것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성공을 추구하지만 인생이 빗나가 버립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참된 행복의 길이 여기 있을까? 성공의 길이 여기 있을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해서 따라가지만 또 쓰라린 실패를 맛보고 방황합니다. 활짝 뚫린 대로인 줄 알고 지름길인 줄 알고 빨리 갈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끝이 막다른 골목이더라고요. 낭떠러진 경우도 있어서 또 방황하게 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망의 길이다.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지만 사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절망스러울 때도 질문하게 되죠.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렇게 헤매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헤매면서 방황하며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이후에는 어디로 가는가? 답을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자는요 이전에 이렇게 길을 잃고 방황하던 시절에 자신의 모습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방황하고 있었는지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로 내가 헤매고 있었는지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창세기 4장을 보면 이 인생의 인간의 방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6절을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다. 그럼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거주한 땅, 이 놋 땅은 이름이, 그 이름이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방황하다. 목적 없이 떠돌아 다니는 것이 바로 이 놋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황의 시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이것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다. 죄의 길에서 헤매고 있다. 방황하고 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도달할 결론은 멸망뿐이에요. 안타까운 사실은 이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방황하는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돌이킴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죄 아래서 기리던 양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직장에 들어가고 남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도 그 역시도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방황으로부터 벗어나는 시도 중에 하나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종교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하지만 종교는 인생의 방황에서 또 벗어나고자 하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그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상태로 돌아오는 것인지, 어떤 상태로부터 돌아오는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헤매는 인생이 돌아갈 곳은 어디일까요? 25절 말씀합니다.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방황하는 인생이 돌아갈 곳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방황을 해보신 분들, 또 지금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지러워서 방황하고 계신 분들, 이 말씀을 똑똑히 보십시오. 이 말씀은 길이든 양과 같은 불안한 우리 인생에게 확실한 목자가 있다. 분명한 목자가 있다. 참된 목자가 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인생의 방황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진정한 목자가 있다. 내 인생과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목자가 계신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이런 방황하는 인생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죽음과 멸망의 길에서 건지시는 목자가 있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최고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소식이 바로 이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자신이 방황하고 길을 잃은 양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지요. 그냥 하루하루 눈앞에 보이는 풀만 따라가는 양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해야 할 일에 쫓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면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인가에 몰입합니다. 물질에 몰입하고 자신이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 갈망을 달래고자 하지만 해소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빠져듭니다. 성공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고상한 이념이나 또 사상에 빠져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영적 마음의 허기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가끔 남다른 자격과 아주 출중한 실력과 조건을 환경을 갖춘 그런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지만 그 삶이 참 불안정하고 불안한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방황을 끝내기 위해서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의 모습으로서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여정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영혼의 목자가 있다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목자가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목자가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방황을 끝낼 수 있다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는 이 방황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수양한다거나 욕심을 내 힘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방황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방황은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올 때 예수님을 만나야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이 목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정민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47세 때 교회에 처음 출석해서 아내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아내 때문에 아내를 교회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교회 발을 들여놓았다가 오히려 붙들렸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분은 모 방송사에서 뉴스 데스크를 메인 앵커로서 뉴스 데스크를 진행하던 분이었습니다. 네, 이분이 불교 집안에 태어나서 40대까지 완전 불교에 젖어서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서 몇 달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도에 심취했던 분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기독교가 종교라면 나는 개종하지 않았다. 기독교가 단순히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분이 목사가 된 것은 기독교인이 된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그럼 세상은 기독교를 종교라는 틀로 이해하지만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를 만나는 사건이에요. 사건. 2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전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했지만 이제는 현재는 그 방황을 그치고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온 사람. 나에게는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영혼의 목자를 만난 분들이라면 이 25절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죠. 나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듯이 성도의 인생은 이 목자를 만나기 전과 이후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과거에는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목자 되신 주님을 보지 못했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이 떠졌어요. 목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와서 만난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크고 위대한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의 삶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주님께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했으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사실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한번 자문해 봅시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가장 복된 사건, 내 삶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 돌아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가장 복된 사건이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직 주님께 영혼의 목자에게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상태로부터 돌아오는 것인지 또 누구에게 돌아오는 것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길 잃은 양처럼 헤매는 상태로부터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 돌아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방황을 그치려면, 멈추려면 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와야 합니까?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본문에서 영혼의 목자인 예수님께서 가지신 두 가지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22절 보시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그럼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입으로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습니다. 무죄한 분이십니다. 그럼 이것은 영혼의 목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야 죄인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질 수 있습니까? 쇠사슬에 묶인 사람이 쇠사슬에 묶인 사람을 풀어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께 죄가 있다면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사람이 존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무죄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자격을 가지고 계신데요. 24절을 보시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그 영화에서 재현된 그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가장 무서운 처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고정되어서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손과 발에서 피가 철철 흘러내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이 지나면서 피와 물을 남김없이 다 쏟아내고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는 목자가 될 수 있는 완벽한 자격을 갖추신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램프의 요정 같은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인도하거나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아주는 그런 목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참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단순히 교회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으면 심판이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이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죄 아래서 길 잃은 상태로 헤매지 마시고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멸망하지 않으려면, 구원의 길을 진실로 가고 싶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죄와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오늘 길 잃은 양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십시오. 돌이켜 주 예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예수님을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온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영혼과 구원은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영혼, 주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언제나 주 예수님께 내가 속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더 이상 홀로 있지 않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혹시 주님께 돌아왔지만 영적인 침체 속에 또 무기력함에 빠져 있습니까? 그 주저앉은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어나서 내 영혼의 참된 목자가 되신,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시 너무 힘들고 또 시련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참 심각한 그런 또 위기를 또 난관에 봉착하셨습니까?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럼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과 이별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은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자하신 목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시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영혼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잘 따라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